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가운데 음식이라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어느 사람도 그렇습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것도 하루에 작은 양, 빵 한 조각만 먹으면 살 수는 있지만 배가 고파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음식을 먹지만 몸이 음식을 거부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도 튼튼하고 음식 양도 많이 먹지만 영양가 없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끝내는 몸이 망가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까다롭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겨도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란 뜻을 가진, 음식에 쓰레기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정크푸드. 몸에 이로운 영양소보다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당, 나트륨, 포화지방 이런 것은 풍부한데 에너지는 나요. 근데 문제는 비타민, 철분, 섬유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십몇 년 전에 두 살 아래 남동생이 고지혈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적이 있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가지고 생명은 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해서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요. 고지혈증이 자기 몸에서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한번 제가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엌 베개 보니까 쿠폰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그 우표책처럼 소책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치킨 배달 시키고 쿠폰 10장이면 후라이드가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책을 들춰봤더니 적어도 한 300 걔는 되는 거 쿠폰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바삭한 퍽퍽한 살에다가 이 치킨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맛을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에 생긴 지방 성분 물질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고지혈증 같은 게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대요. 건강상으로. 사람의 몸은 제대로 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적게 먹으면 허약해지고, 또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어도 몸이 허약해지고, 이와 같이 해로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면 망가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몸의 구성과 이것을 잘 먹이고 관리하는 것과 실제 내 영혼을 잘 먹이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내 영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Spirit, Soul, 바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이해는 하는데 그냥 살아가요. 잠시 PPT를 봐주십시오. 영혼육. 사람은, 제일 왼편에 있는 저 사람은 영혼육, body, soul, spirit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앞에 첫 번째 있는 그 body, 몸밖에 못 보아요. 이 육체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똑같이 그런 물질로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관도 튼튼해야 돼요.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혼이에요. 혼. 혼은 이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증의가 들어가 있어요. 지식, 지성, 감정, 의지. 한번 볼까요? 지정의. 이 혼 영역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인데 지, intellect. 여기는 지식, 인지, 인식, 이해, 성찰. 이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지증. 감정, 희노애락, 슬픔과 노하는 거, 슬퍼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애정, 애착, 배려. 감정입니다. 감정. 그 다음에 의지예요. will, 의지, 결정, 선택, 노력, 실천, 행함. 이것이 이 전체 지정, 이 영역을 우리는 혼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동물도 혼이 있을까? 혼이 있습니다. 그럼요. 개 같은 경우에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개가 다가와요. 계속 개를 차거나 학대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는 육체가 있을까요? 그럼요. 육체가 있고 거기에 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각해요.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선택도 있어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PPT 앞에 그림을 가주십시오. 우리는 영이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이거는 비물질적인 요소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어디가 거듭나는가 하면 이 스피릿, 이쪽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보여요. 육체적인 변화도 전혀 없어요. 지증의, 내 지성적인 어떤 영역에서, 감정적인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스피릿이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가? 어디에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길래 거듭남 중생이란 말을 쓰는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이제 그 스피릿이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피릿 영, 혼, 육 있잖아요. 저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변화를 해갈 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안 하는 것을 압니다. 상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해나감에 따라서 어디에 성장이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혼에 뭔가가 변화가 생깁니다. 소울에. 아까 그랬잖아요. 지정의라고요. 그래서 전에 관심이 없던 그 영역의 지식과 이해가 잘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데, 감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런 부분에 슬픔을 느꼈다면은 지금은 그런 슬픔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표현하는 것에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 욕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라갑니다. 영의 변화 때문에 자라갑니다. 이전 거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지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 바디를 짓습니다. 바디를. 아주 정교하게 섬세한 조직으로 흙으로 사람의 외형을 짓습니다. 안에 창자나 근육이나 신경조직이나 다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흙으로 뭉쳐서 그 진흙을 어떤 형체가 대충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짓습니다. 칼라도 다 있어요. 눈에 칼라도 다 있어요. 흙으로. 근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도 반응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왜? 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에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결합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영혼과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결합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합이 풀리는 순간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 순간도 있었다. 결합이 풀리는 분리의 순간도 있다. 세상 언어로 이것을 죽음이라고 또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결합이 풀리는 것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던 그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 성분으로 환원되어지고 진짜 나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해요. 그 영혼이 존재하는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영혼과 몸의 결합이 풀리는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육체는 원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차원인데 어느 영원한 차원? 성경은 그것을 밝히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언젠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와서 딱 보니까 이 시계가 우등 가운데 숫자만 보이거든요. 3시 3분이었어요. 좀 더 자야지. 또 일어났어요. 몇 분이었을까요? 4시 4분이었어요. 좀 더 자야지. 4시 몇 분이었을까요? 5시 5분. 그날 이제 한 번 정도 잃지 않은 것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3, 3, 4, 4, 5, 5. 그래서 예,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 안으로 쭉 기도하다가, 아, 마태복음 3장 3절, 4장 4절, 5장 5절이구나. 저의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 가운데 있는 어떤 그와 일치하는 거였어요. 세 구절 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4장 4절이었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차원은 어디에 필요를 채운다고요? 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는 무슨 필요를 채워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를,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르나요? 아니요. 말씀 많이 읽으면 배가 고파져요. 채우는 게 달라요. 햄버거 하나, 아까 햄버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쨌든 뭔가를 먹어야 돼요. 내 몸을 위해서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먹을 음식만 있으면 괜찮아요.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가 있어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섭취함으로 힘을 얻고 정상으로 기능한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에 모두 영적인 베이비예요. 영적인 유아이다. 아기이다.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인 베이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쭉 자라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섭취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만드는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누구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기는, 이 갓난쟁이는 분명히 사람이긴 한데 정상활동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누워만 있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분명히 가족의 일원이지만 나의 자녀임에 분명히 나의 혈육이지만 이 아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 우는 것, 뭐 응아하는 것, 하여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한돼 있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스스로 뭐 뛰지도 못하고 버스 타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작은 공격이라도 이 아이는 전부 다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데, 내 자녀이고 혈육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자라거라 이런 열망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영이 거듭난 시점에 영적 베이비 상태이고 아주 취약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영적인 싸움이나 공격에 대해서 개념 자체도 없죠. 많은 교회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거듭난 신자에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사회적인 직위나 경험이나 직책에 따라서 교회에서 섬기는 직무에 바로 투입하는 실수예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괜찮은 직책,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하세요? 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좀 맡아주세요. 엊그제 거듭났는데 사회적인 경험과 그 지위를 보고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섬김이나 봉사의 직무에 투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나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 다섯 가지 직책,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영적 지도의 역할을 두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 봉사일, 섬기는 직무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하게 하여라고 할 때는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카타르티스모스. 자, 오늘 헬라어 공부하겠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좀 보세요. 읽을 수 있겠죠? 카타르티스모스. S는 중간에 들어갈 때는 저런 모양이고 엔딩으로는 저렇게 끝난다. 아, 헬라어 그렇군요. R 발음은 저렇게 P처럼 생겼다. 그런데 저렇게 L 발음이 나더라. 카타르티스모스.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액센트다. 카타르티스모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equipping 뜻이에요. 합당한 상태로 만듦. 무엇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카타르티스모스예요. equipping 한다는 거죠. 성도를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해라. 그 다음에 섬기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난 아기들은 스스로 이 닦지 못하고 숫자 계산도 못하고 찬 공기에 노출되면 감기 바로 걸리죠. 자, 우리 교회에 안나하고 은채가 있습니다. 알아서 이 닦죠. 맞나요? 예. 알아서 이 닦고 숫자 계산 칼같이 해요. 만약에 여기 안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약속했습니다. 안나야,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불 줄게. 근데 목사님이 3불 50밖에 없네? 그래서 오늘 3불 50을 줬어요. 다음 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머지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5불을 줍니다. 이제 됐지? 그럼 얘가 넘어갈까요? 무슨 말을 한 아이인데요. 목사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라고 한 유명한 말을 한 아이예요. 제가 3불 50 주고 5불을 다음에 주려고 하고 다 이제 끝났지라고 하면 분명히 눈을 이상하게 하면서 6불로 50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이러한 숫자 계산을 칼같이 하는 이것은 갓난 아이 때 없었던 거거든요. 누가 이것을,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엄마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지도하면서 이렇게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지도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죠. 자, 아이들 지금 식사 교재 시간에 테이블이나 이게 의자 세팅을 돕게 하는데, 전에는 어른들이 막 이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식사가 마련될 때까지 자기들이 뛰 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무익한 종들을 어떻게 한다? 식탁 셋업을 돕게 하자. 카타르티스모스.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섭취해야 한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라게 하려고.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의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거룩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The pure spiritual milk 그렇게 번역했어요. The pure spiritual milk. 인터넷 게시판에 모유와 분유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들은 모유가 100점이라면 분유는 20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모유와 분유 장단점이 궁금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밑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애기의 경우 모유를 먹일 때는 황금빛의 냄새도 없는 멋진 응가를 하다가 분유를 먹이니까 바로 갈색의 구린내 나는 똥을 싸더군요. 쩝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유 속에 엄마 젖의 그 세포 안에 약 80% 이상의 대식 세포가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대식 세포라는 것은요, 세균이나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먹어 주는 세포예요. 그것이 엄마 젖 모유의 8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유 속 세포가 세균이나 염증 유발 물질을 먹어치워서 아기 몸이 그 면역력이 확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분유는 가공식품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영양분은 뭐 15가지, 20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분유 TV 광고에 보면 자기 회사 제품이, 자기 회사 그 분유가 모유에 가깝다고 강조해요. 그렇지만 모유보다 좋다고 광고하는 분유 제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기에게 엄마의 젖을 먹이는 그 모유 수유가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100년 전에 엄마들이 알고 먹였을까요? 아니요. 지금의 과학이 모유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조금 조금씩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신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어떤 요소인지 조금 조금씩 다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유는 아기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 다시 말해서 모유에는 생후 6개월 동안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유와 달리 면역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한다. 비피더스 인자라 불리는 물질이 아이의 장에 들어가 특수한 세균이 자라도록 도와줘서 설사나 위장장애 또는 호흡기 감염에도 적게 걸리고 아이의 체내에 있는 나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여 설사, 폐렴, 기생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60, 70년 전에 우리가 이 지식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특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분명히 인간의 은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작성된 책들의 집합이지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 진가를 현재로는 다 모른다. 마치 100년 전에 살던 엄마들 모유 수유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신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물린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습관처럼 젖을 물려서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과학이 발달한 그 세대가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라고 발견하는 거죠. 요한 비전 교회는 비교적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다라고 저 개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것 같도다. 어떤 불순물도 발견할 수 없는 금을 재련할 때 순도를 표시하잖아요. 이 세상에 100% 순도에 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9, 59, 69, 79 그런 표현을 써요.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에게. 49 하면은 99.99% 순도라고 해요. 9이 4개 들어가서. 24K 같은 경우에는 6 또는 79 그렇게 해요. 99.9999%의 순도. 요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가니에 뭐요?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 불순물이 없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섭취에 헌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했습니다. 사모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피포데오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을 몹시 원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가지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crave 하는 거예요. intensive desire. 강력하게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그 손에 뭔가 쥐어주면은 작은 것은 잡아가지고 바로 입으로 넣거든요. 작은 것은. 큰 수저 쥐어줘 보세요. 갓난쟁이에게 큰 수저 쥐어줘 보세요. 작은 숟가락은 입으로 가져가요. 포기 안 해요. 어떤 형식을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에피포데오가. 가지르고 열심히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시도하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합니다. 집요하게 시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섭취를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우기를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말씀 섭취를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우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 freedom. 자유가 생깁니다. 계획을 세우면 자유가 생깁니다. 계획을 세우면 내면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잠재의식 가운데 불안감이나 막연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트에 보면은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몇 번 했는지를 적어요. 2023년 6월 5일에 몇 번 했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으면 파워가 생겨요. 적으면 파워가 생겨요. 이거 멋있는데? 계획을 세우면은 불안감이나 막연함이 사라지고 시간, 분량, 장소, 구체적인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자유함이 생겨요. 진짜예요. 계획을 세우면. 두 번째, 계획을 세우면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플릭스 얼마, 뭐 SNS 얼마, 식사하는 데 얼마, 자는 데 얼마, 샤워하는 데 얼마 어떻게 쓰든지 24시간 채워져요. 오늘 24시간, 어제 24시간, 내일 24시간 항상 이렇게 채워지죠. 계획을 세우면 시간이 생긴다 이 말은 내 액티비티 가운데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구와 커피 마시는데 오늘 3시간 마실 것인가? 1시간 정도 마시고 들어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액티비티에 가치를 부여한 값에 따라서 행동해요. 오늘 내가 이미 부여해 놓은 그 가치가 없으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앉아 있어요. 커피 마시는데. 그래서 후회해요. 왜 내가 3시간 동안 이런 잡담에 필요해요. 커피 마시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3시간이나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3시간이나 보냈을까? 액티비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데 하려 했던 그 시간이 중요하고 필요한 대로 시간에 옮겨가요. 계획을 세우면. 오늘 나 이거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 라고 하는 노우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없는 사람은 뭐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날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 살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이 있으면 컨디션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지금 성경 형제 집에서 홈트레이닝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루틴화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 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나 안 돼. 왜요? 앞에 가치를 부여한 그 액티비티에 내가 이미 어사인 해놓았기,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비켜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생겨요. 계획을 하면. 말씀 섭취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시간 확보됩니다. 계획을 안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육신에 따라 행하면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액티비티를 다 놓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줄어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주위에서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면. 우리 시대에 지금 죄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1절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119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왜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누가 이기는가? 누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인가? 자신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 놓은 사람인가? 양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두렵고 어리석은 것이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먹은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강력한 지혜로. 그래서 말씀으로 내면을 채운 사람, 죄가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을 신뢰하고 여러분 시간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한 비전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의 강력함에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과 음식이 됨을 깊이 깨닫고 시간 계획을 세우는 데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지속되고 그래서 실행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